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그가 편히 머물다 갈 집 한 채 없는, 말 그대로 정말 사방이 황무지인 광야에 야곱이 홀로 머물고 있는 거죠.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돌을 베개 삼고 딱딱한 그 습기 나는 그 땅을 침대 삼아, 그리고 저 하늘에 별이 떠여 있는 그 캄캄한 밤을 이불 삼아 광야에서 지금 홀로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 밤에 야곱이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돌베개를 자고 누워있는 야곱의 이 눈에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씩씩한 20대 청년들도요, 군대 가면 보고픈 어머니 생각에 누구나 한 번쯤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야곱도 보고픈 지금 엄마 생각하면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막내 아들 야곱에게는 둘도 없는 가장 좋은 친구였고, 그리고 또 야곱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야곱의 삶을 잘 보면 그는 평생 이 엄마 리브가 치마폭에서 자라났던 내성적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컸던 것이 야곱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바로 전장인 27장을 읽어보면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그의 막내 아들 야곱을 조용히 불러서 너 형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꾀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 이거 가지고 가고 형의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네가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할 복을 너가 대신 받아라 말해줬던 사람이 사실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해줬던 거죠. 그러니 만일 이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 평생 머물러 있었다면 이 어머니 치마폭에서 자라난 아들이기 때문에 몸은 자라지만 정서적으로는 독립이 안 되는 거죠. 영적 독립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로 남아있었을 거죠. 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서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게 내 부모이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의지했던 어떠한 영적인 리더이든지 내가 곧잘 잘 따르던 그런 신앙의 동역자이든지, 아,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으신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가슴 아픈 이별과 또 고독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를 하던 한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이전엔 전도사님이셨죠. 이분은 이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이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일이 있으면 아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혜를 구하거든요. 이 아버지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그 경험과 지혜가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삶의 큰 조언이 되는 거죠. 그러던 아버지가 20대 때, 자기가 대학생 그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몸이 아픈 어머니가 계시고 아직 나이 어린 자기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졸지에 이 가장이 된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막 뭘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야,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했을 텐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나.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세상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2, 3년 정도는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분의 삶을 변화시켜버렸어요. 자기가 주변에 의지하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정형편이 확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 신학교 학비 낼 돈이 없으니까 맨날 이 기도굴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생활비가 없으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원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람이 그러면서 완전히 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찾고 아버지에게 지혜를 구했던 그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의 그 빈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그 영혼의 성격이, 그 색깔이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독립돼버린 영적 성인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도요 바로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평생 어머니의 그 치마폭에서 아버지의 신앙 밑에서 자랐거든요. 만일 야곱이 이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결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아무도 없는, 그가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사람 없는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외롭게 있는 그의 자아를 주님이 깨뜨리시고 그를 강하게 훈련하셨던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훈련하셨던 거죠.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고 계세요? 혹은 예전에 의지했던 그 사람이 이제 떠나서 정말 아무도 의지할 곳 없고 그러한 어떤 홀로 있는 상황에 이렇게 몰려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것이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는 한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의 시종으로만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사람들하고 이별하고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별이 좋은 것이라고 절대화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지를 보는 거죠. 참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 그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 가족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밥 먹을 때는 삶에 무슨 그 고통이 있나 싶은데도 이제 부모를 떠나서 홀로 있는 이 순간은 너무나도 이 물어볼 사람이 없고 찾아갈 사람이 없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야곱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떠난 그 날이 바로 그의 영적 발돋움의 순간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읍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부모의 신앙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여도 내 믿음은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배우자의 신앙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오늘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랑은 결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가난했던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삭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모든 문이 닫혀 있어도 무슨 문은 열려 있다고요? 기억나세요?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인간은 모든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하늘문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삶이 잘 나가고 뭔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멀리하죠. 어쩌면 인간은 모든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하늘문을 잘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눈을 보면 오늘 본문에 광야로 이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야곱의 삶을 광야로 모셨어야 될까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쓰라린 고통, 그가 가진 내일에 대한 불안함, 가슴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들,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지금 야곱을 추적해오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의 광야가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멋진 그런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상황이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베고 자던 돌베개가 부드러운 베개로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딱딱한 이 흙바닥이 푹신푹신한 침대로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수중에 갑자기 막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인생의 상황이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해석되지 않았던 삶의 고통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구나. 아, 나는 그때는 진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갖고 내 삶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인생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광야가 놀라운 축복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야, 난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다. 야,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은 지금 망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곳에 모시나?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떠난 이 야곱은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잠을 잘 때만 해도 자기 신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서 정말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면서 그렇게 잠을 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놀랍게 변한 거죠. 아, 그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그냥 광야가 아니구나. 나는 여태까지 그냥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삶에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셨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클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비전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평가받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왜 나에게 이 삶의 고통과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혹은 내 삶에 외로움과 고독이 있다면 주님이 어떠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 중환재진 벗고 보니 주님 계신 그곳이 다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 만나면 황무지 같은 우리의 광야의 삶도 아름다운 화원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도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 나가며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를 또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